청취자님, 지금 스마트폰으로 막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정판 스니커즈나 그 최신 전자기기를 결제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 그거 엄청 떨리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딱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로딩 아이콘이 빙글빙글 돕니다. 평소라면 뭐 1초 만에 결제 완료가 떠야 하는데
10초, 30초 계속 도는 거죠?
맞아요. 1분이 지나도 계속 돌기만 하고 새로 고침을 누르자 아예 서버 접속 불가 화면이 딱 떠버리는 겁니다.
일상에서 종종 겪는 아주 짜증나는 순간이죠. 이게 단순히 내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쇼핑몰 뒤편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어딘가에서 병목이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접속 불가 상태가 전 세계 수백 개국의 물건을 파는 거대한 글로벌 제조기업의 핵심 물류 시스템이나 회계 시스템에서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아, 그건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오븐은 기껏해야 뭐 커피 한 잔 내리거나 앱을 껐다 켜보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글로벌 대기업의 시스템이 멈춘 오븐은?
그 오븐은 단순한 IT 부서의 에러가 아닙니다.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즉시 멈추고 전세기로 나가야 할 수천 대의 트럭 배차 지시가 허공으로 사라지거든요.
와, 끔찍하네요.
게다가 그날 하루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회계 장부까지 다 엉켜버리니까 단 5분 만에 수백억 원의 매출이 그대로 공중 증발해버리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재앙의 시작점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배움을 즐기는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바로 이 거대 기업들이 단 1초의 멈춤 없이 24시간 365일 돌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신경망, 즉 IT 인프라와 클라우드의 은밀하고 치열한 세계를 해보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2026년 5월 2일자로 작성된 노영우 컨설턴트의 26쪽 분량 전문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심층 분석 보고서 비즈테크아이 클라우드 운영인데요. 자, 이걸 좀 풀어보죠.
좋습니다. 뭐 복잡한 서버 이야기나 알 수 없는 영단어들이 쏟아질 것 같지만 결국 이건 오늘 청취자님이 주문한 택배가 내일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사실 오늘 다룰 이 보고서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 앞으로 유망하다 이런 식의 교과서적인 나열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쪽에 가깝나요?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이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대한 데드라인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또 어떤 독특한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장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현장 보고서. 그래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보고서 초반에 등장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네.
바로 2027년의 시한폭탄인데요. 아니, 전 세계 IT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사건이 대체 뭔가요? 폭탄이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폭탄의 정체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1위 기업인 SAP가 설정한 거대한 전환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SAP요?
네. SAP라는 이름이 일반 분들에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의 대다수가 이 회사의 ELP, 그러니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씁니다.
아, 재무나 인사 물류 관리하는 그거요? 맞습니다. 회사의 심장이자 척추 역할을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죠. 그런데 이 SAP가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제공하던 핵심 시스템인 ECC 6.0 버전의 메인스트림 유지보수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부로 완전히 종료하겠습니다. 라고요.
잠깐만요. 2027년 12월 31일이요? 당장 내년 말이잖아요.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보고서에 인용된 리미니스트레이트 분석 자료가 이 일정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컴퓨터로 치면 그 구형 윈도우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윈도우 업데이트야 개인은 그냥 무시하고 계속 쓰거나 아니면 새 컴퓨터를 사면 그만이지만 수만 명의 직원과 공장을 굴리는 대기업 입장에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기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냥 돈을 좀 더 내고 기존 시스템을 계속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돈을 아주 많이, 그것도 매년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서 내면 2030년까지 이른바 확장 유지보수라는 걸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연장은 가능하군요. 얼마나 더 내야 하는데요?
통상 기존 라이센스 유지비에 8%에서 최대 14%까지 할증이 탁팍 붙죠.
14%요? 와, 장난 아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돈을 더 낸다고 해서 시스템이 좋아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돈을 그렇게 더 내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요?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나 혁신적인 서비스는 아예 제공되지 않거든요. 그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당장 죽어버리지 않도록 산소호흡기만 딱 달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페널티 성격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세상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유지비를 내며 연명하거나 아니면 SAP가 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갈아엎거나 딱 둘 중 하나를 강요받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그냥 소프트웨어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냐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 하듯이 밤에 스위치 한번 딱 눌러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간단하다면 폭잔이란 말도 안 썼겠죠. 기존의 ECC 6.0 환경에서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인 S4HANA로 넘어가는 건 이건 단순한 버전업이 아닙니다.
그럼 아예 다른 시스템인 건가요?
네, 두 시스템은 작동하는 근본적인 아키텍처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 시스템이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를 처리 속도가 빛처럼 빠른 메모리, 즉 램이에 다 올려놓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기반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와, 뼈대저처를 바꾸는 거네요.
네. 게다가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엄청난 양의 커스텀 코드를 덕지덕지 붙여놨단 말이죠. 이걸 다 옮겨야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 단순히 사무실 인테리어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군요.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수천 명의 직원이 매일 출근해서 정신없이 업무를 보고 있는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에 영업을 단 하루도, 아니 단일 시간도 멈추지 않은 채로 건물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옛날 콘크리트 기초를 다 부수고 최신식 강철 프레임으로 완전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와,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기존에 연결해둔 수만 가닥의 배관과 전선도 하나도 끊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말이죠. 듣기만 해도 멘붕인데요.
그 기초공사 과정에서 코드 하나만 잘못 꼬여도 앞서 말씀드린 5분의 재앙이 아니라 며칠 동안 회사의 모든 결제와 물류가 마비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천만한 이사라면 기업들이 엄청 주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7년이 진짜 코앞인데 다들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가트너의 충격적인 데이터가 그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전 세계 3만 5천 곳의 기존 SAP 고객 중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 위험한 전환을 완료한 기업은 고작 39%에 불과합니다.
네, 아직 40%도 못했다고요? 데드라인이 코앞인데.
네, 60%에 가까운 기업이 이 거대한 이사를 아예 시작조차 못했거나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대기업들도 많이 쓸 텐데.
한국 상황도 똑같습니다. 국내에서 SAP를 핵심으로 쓰는 기업이 대략 1,500곳에서 2,000곳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네.
이 중 무려 600곳에서 800곳이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이 위험천만한 전환을 무조건 결정하고 실행해야만 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와, 100층 빌딩의 기초를 깎아내는 이 위험하고 거대한 이사라면 뭐 당연히 회사 내부의 IT 부서원 몇 명이나 동네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길 수는 없겠네요.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기업들은 대체 이 목숨 건 수술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바로 MSP, 즉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아, MSP요?
네,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대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각 기업의 복잡한 요구 사항에 맞게 딱 설계해주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전해주며 이사 후에도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게끔 위탁 운용을 해주는 전문가 집단이죠.
아,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지진 하중을 계산하는 구조공학자이자 물건 하나 안 깨지게 옮기는 포장이사 전문가, 그리고 새 건물에서 도둑이 들거나 전기가 끊어지지 않게 24시간 지키는 보안팀 역할을 동시에 다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유가 찰떡이네요.
방금 600에서 800개에 달하는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이 이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MSP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야말로 노다지를 캐는 황금기겠네요?
표면적인 숫자를 보면 완벽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맞습니다.
표면적인 숫자요?
네. 보고서에 인용된 한국 IDC 자료를 보면 국내 홀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24년 14.6조 원에서 2028년에는 무려 24조 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팽창할 것이라고 전망하거든요.
24조 원이요? 규모가 정말 엄청나네요. 연평균 성장률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매년 14%씩 성장하는 어마어마한 우상향 그래프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시장에 아주 모순적인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딜레마요?
네, 이 화려한 24조 원짜리 파티 이면에는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인베스트 조선의 보도 분석을 보면요. 단순히 클라우드 인프라를 떼어다 세팅해주는 이른바 단순 MSP 사업의 마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고작 5%에서 7%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마진이 5에서 7%라고요? 아니, 청취자님,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시장 규모가 24조 원으로 커지는데 남는 상사가 아니라뇨. 전문가님, 이거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네. 5에서 7% 마진이라면 매년 뛰어오르는 그 최고급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의 연봉, 24시간 돌아가는 사무실 유지비, 이런 고정비 떼고 나면 사실상 적자거나 남는 게 없는 악성 비즈니스 모델 아닙니까? 대체 왜 마진이 이렇게 박한 건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생태계의 권력구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요?
클라우드 시장의 진짜 땅 주인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른바 CSP라고 부르죠.
아, 그 거대한 서버를 가진 원청 업체들이군요.
네, MSP는 이 땅 주인들의 인프라를 떼어다 파는 일종의 대리점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클라우드에 100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땅 주인인 빅테크가 90원 가까이를 다 가져가고 MSP는 인프라 세팅 수수료 명목으로 나머지 부스러기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와, 시원 남진 남는 거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세팅과 리셀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익성을 올릴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아하, 땅 주인이 월세를 싹 다 가져가니까 대리점은 아무리 계약을 많이 성사시켜도 중개 수수료 몇 푼 받는데 그치는 거군요. 그럼 이 지옥 같은 마진율 속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는다는 거죠?
네.
오늘 보고서의 주인공인 비즈테크아이는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았나요? 만약 이들도 똑같이 5% 마진을 받고 있다면 굳이 이 보고서가 나올 이유가 없을 텐데요.
비즈테크아이는 아주 영리하게도 남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수술에만 집중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수술이요?
그게 바로 앞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한 100층 건물의 기초공사, 즉 SAP 기반의 클라우드 운영입니다.
아, 그냥 빈 땅을 파는 게 아니라 SAP가 올라간 시스템을 통째로 다룬다는 거군요.
네. 이들은 단순한 저장 공간을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의 생명줄인 ERP 시스템을 클라우드 위에서 완벽하게 돌리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팝니다. 비즈테크아이가 이 극한의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을 내며 살아남는 데에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두 가지 무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마진을 높여주는 건가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모회사인 LGCNS라는 거대한 백그라운드입니다.
아, 대기업 자회사군요.
네. LGCNS는 2025년 2월에 시장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상장했고 전체 배출의 60% 이상을 AI와 클라우드 등 최첨단 영역에서 뽑아내는 IT 공룡이죠.
모 회사가 크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비즈테크 아이의 수익성이랑 어떻게 직결되죠? 단순히 그룹 차원에서 용돈을 주는 건 아닐 테고요.
당연하죠. 비즈니스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뭘까요?
글쎄요, 인건비 아니면 마케팅?
바로 영업과 마케팅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기 위한 고객 획득 비용이죠. 그런데 비즈테크 아이는 모회사인 LGCNS를 통해서 LG그룹사 내부의 거대한 IT 전환 물량, 이른바 캡티브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아하, 캡티브 마켓.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들을 수주하기 위해 막대한 영업 비용을 태우지 않아도 굵직하고 안정적인 베이스라인 매출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미 마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아, 매달 월세 걱정 안 해도 되는 든든한 고정 고객이 딱 있으니까 무리한 출혈 경쟁이나 덤핑 수주를 할 필요가 전혀 없군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무기는 뭡니까?
두 번째 무기가 이들의 진짜 핵심 경쟁력인데요. 비즈테크 아이는 무려 28년 된 SAP 골드 파트너입니다.
28년이요? IT 업계에서 28년이면 거의 고대 화석 수준 아닌가요?
하하, 맞아요. 그런데 이 SAP 골드 파트너 자격은 단순히 오래 했다고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아, 유지 조건이 빡빡한가요?
매년 SAP 본사의 아주 까다로운 기술 인증과 고객 성공 사례를 증명해야만 유지할 수 있죠. 20년 넘게 이 자격을 유지했다는 건 이들이 SAP라는 복잡한 시스템의 DNA 밑바닥까지 꿰뚫었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게 마진이랑 또 어떻게 연결되나요?
일반적인 클라우드 MSP는 클라우드 인프라, 즉 서버나 네트워크는 잘 알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SAP 소프트웨어의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은 잘 모릅니다.
아, 껍데기만 아는 거네요.
반대로 기존의 SI, 즉 시스템 통합업체들은 SAP 코딩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최신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에는 좀 약하죠.
오, 그럼 비즈테크아이는?
네, 비즈테크아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마스터한 겁니다. 남들이 못하는 초고난도 하이브리드 수술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5에서 7%의 단순 수수료가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 서비스 수수료를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독보적인 포지셔닝을 갖춘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모회사가 잡아준 탄탄한 기반 위에서 28년 묵은 압도적인 장인정신으로 남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고위험 고수익 수술을 독식하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그룹사 내부 물량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와 위아의 합작법인 그 위아 마그나의 커블릭 클라우드 ERP를 외부 수주에서 구축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제조업 ERP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대단히 날카로우시네요. 제조업의 클라우드 ERP,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글로벌 합작사의 시스템은 그야말로 지옥난이도입니다.
지옥난이도요?
네. 부품 수나라도 재고가 안 맞으면 글로벌 생산 라인이 써버리거든요. 게다가 양국의 복잡한 회계 기준과 엄격한 품질 관리 규정을 실시간으로 100% 충족해야 하니까요.
와, 숨 막히네요.
비즈테크 아이가 이 외부 레퍼런스를 성공시켰다는 건 이들이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야생의 극한 환경에서도 그 기술력이 완벽하게 통한다는 걸 시작에 제대로 증명한 셈입니다.
기술력으로 5% 마진의 늪을 탈출한 비즈니스 모델?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점을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실제로 이 100층 건물을 땀 흘리며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으로 좀 돌려보죠.
네, 실제 일하는 분들 이야기죠.
이 거대한 신경망을 24시간 365일 지켜내는 전문 엔지니어들의 하루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 해도 막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요.
보고서는 이들의 치열한 일상을 몇 가지 숫자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클라우드나 IT 업계에서는 보통 우리는 가용성 99.9%를 보장합니다 라는 말을 훈장처럼 쓰거든요. 엄청나게 완벽해 보이잖아요.
99.9%면 거의 100%니까 그냥 1년 내내 단 1초도 안 꺼지고 돌아간다는 거 아닌가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계산해서 다운타임, 즉 시스템이 멈춰도 용인되는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그 무게감이 확 달라집니다. 99.9%의 가용성이란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단 43분의 멈춤만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한 달 내내 고작 43분이요?
네. 앞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5분의 나비 효과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비즈테크 아이라 관리하는 SAP ERP는 기업의 심장이잖아요.
그렇죠. 심장이죠.
만약 이게 한 달 허용치인 43분은커녕 단 5분만 멈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출하가 멈추고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에게 이 43분은 목숨 과도 같은 마지노선이죠.
와, 한 달에 딱 43분 쉴 수 있는데 그중 5분만 멈춰도 수백억이 날아간다. 이걸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겠는데요.
장난 아니죠.
제가 보고서에서 가장 몰입해서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 장애 대응 시나리오였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P1 장애. 청취자님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깊게 잠들어 있을 이 시간에 비상벨이 울리는 겁니다. 전문가님, 이 상황 어떤 건지 해부 좀 해주시죠. OM 에러라는 게 대체 뭡니까? 제 컴퓨터 인터넷창 여러 개 띄어놨을 때 버벅거리는 거랑 뭐 비슷한 건가요?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새벽 2시 30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심각도인 P1 경고가 뜹니다. 원인은 하나 DB OM, 즉 아까 말씀드린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메모리가 초과되었다는 뜻입니다.
메모리가 꽉 찬 거군요.
네.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기반 시스템은 공간이 부족하면 좀 느려질 뿐이지만 이런 하나처럼 모든 데이터를 램에 올려두고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메모리가 꽉 차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완전히 셧다운 되는 거군요. 회사의 뇌가 멈췄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부터 초단위의 피말리는 워크플로우가 가동됩니다. 알람이 울린 지 딱 5분 안에 당직 엔지니어가 무조건 상황을 인지해야 합니다.
5분 안에? 자다가 깰 틈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1차 점검을 하는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다시 5분 내로 더 깊은 지식을 가진 상위 전문가, 그러니까 L2 엔지니어에게 상황을 에스컬레이션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이관을 하는 거군요. 벌써 10분이 지나갔네요. 제가 다 식은땀이 납니다.
L2 엔지니어가 투입되어서 기술적인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또 다른 작업이 병렬로 막 진행됩니다. 고객사의 임원진에게 현재 어떤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는지, 언제 복구될 수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브리핑해야 하죠.
임원진한테? 새벽 2시 반에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알람이 울린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4시간 안에 무조건 시스템을 1차 복구해서 살려내야 합니다. 이게 고객과 맺은 SLA, 즉 서비스 수준 협약서의 절대 규칙입니다.
4시간 안에요? 이건 거의 뭐 응급실 중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 클라우드 운영 엔지니어들이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어두운 방에서 후드티 입고 키보드만 막 두드리는 천재 코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 정확한 통찰입니다. 기술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죠.
생각해보세요. 새벽 2시 반에 데이터베이스의 복잡한 로그를 분석해야 하지만 동시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고객사 임원에게 지금 공장 라인 멈춘 거 인지했고 4시간 안에 무조건 살려놓겠습니다라고 소통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입체적인 대처가 필요하죠.
게바가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서, 앱을 개발한 부서, 심지어 독일에 있는 SAP 본사 엔지니어들까지 엮여 있고요. 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멱살을 잡고 이끌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하잖아요. 이분들은 사실상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위기 협상가네요.
맞아.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조직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압박을 견디는지가 나옵니다. 보고서는 비지테크아이와 모회사 LGCNS가 목숨처럼 지키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조직 문화를 소개하거든요.
그게 뭔데요?
바로 블레임리스 문화입니다.
블레임리스, 누구를 탓하지 않는 문화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새벽 2시에 시스템이 뻗었을 때 다음날 아침 회의에서 누가 코드 잘못 짰어? 누가 클릭 잘못했어? 라며 사람을 문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탓하나요?
대신 우리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 구멍이 인간의 이런 실수를 걸러내지 못하고 장애로 이어지게 만들었을까? 이걸 묻습니다.
아, 사람 대신 시스템의 약점을 찾는 거군요.
네, 사람을 탓하면 직원들은 실수를 숨기기 급급해지고 결국 그게 나중에 수백억짜리 대형 사고로 터지거든요. 반대로 시스템을 탓하면 약점을 찾아내어 자동화로 메꿀 수 있죠. 항공업계에서 비행기 사고를 조사할 때 조종사를 비난하는 대신 시스템의 결함을 찾는 것과 완벽히 같은 이치입니다.
와, 범인을 색출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시스템화하는 거군요. 그래야 엔지니어들이 새벽 2시에도 징계받을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시스템을 뜯어 고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이들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고차원의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핀옵스입니다. 파이낸스, 즉 재무와 옵스, 운영의 합성어인데요. 클라우드는 쓴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 구조잖아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처럼요.
네네,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거.
뛰어난 엔지니어는 단순히 시스템이 안 죽게 유지하는 걸 넘어서 새벽 시간에는 이 서버의 성능을 살짝 줄여도 서비스에 지장이 없으니 이렇게 세팅하면 고객사의 클라우드 비용을 한 달에 수천만 원 아껴줄 수 있겠네. 이걸 항상 고민합니다.
아, 비용 최적화까지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기술적 전문성에 이런 재무적 감각까지 갖춰야 비로소 진정한 클라우드 운영 엔지니어로 인정받는 겁니다.
와, 인메모리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기술력, 수많은 부서를 조율하는 소통 능력, 비용을 깎아주는 재무적 감각, 거기에 새벽 알람에도 당황하지 않는 강철 같은 심장까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극한 직업이죠.
자, 오늘의 탐구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쇼핑몰과 택배, 그리고 거대한 자동차 공장이 1초에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그 이면에는 어떤 세계가 있었나요?
네.
바로 99.9%의 가용성을 목숨처럼 사수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환이라는 2027년의 시한폭탄 앞에서도 압도적인 도메인 지식으로 5% 마진의 한계를 돌파해내는 비즈테크아이과 같은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의 치열한 사투가 있었습니다.
네,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 막히더라도 4시간 안에 뚫어내기 위해 밤을 새우는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보고서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흥미롭고 조금은 소름 돋는 예측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 그 AIOS 분 말씀이시죠?
맞아요. 2026년까지 멀티클라우드 환경의 40%에서 생성형 AI가 인간의 수동 작업 절반 이상을 대체하는 이른바 AIOS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미래의 클라우드 생태계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AI가 단순한 모니터링 경고를 띄우는 수준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새벽 2시 반에 하나DB OOM 장애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고 복구 코드까지 직접 짜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청취자님께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탐구를 마치고 싶습니다.
네.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새벽 2시 반에 울리는 서버쟁이 알람을 스스로 듣고 원인을 파악해서 단 30초 만에 고친 다음 아침에 출근할 고객사 임원을 위한 완벽한 사후 분석 보고서까지 깔끔하게 다 써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미래의 인간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더 이상 코드를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AI가 내린 복구 결정을 감사하고 수백억의 손실 앞에서 불안해하는 고객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설득하는 사실상의 테크 심리 상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와, 고도의 기술이 보편화될수록 결국 인간은 시스템이 줄 수 없는 끈끈한 신뢰와 공감,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그렇죠. 결국 5분 만에 꺼진 거대한 스위치를 다시 켜는 물리적인 작업은 AI가 하게 될지 몰라도 그 5분 동안 어둠 속에서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우리가 해결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일 테니까요.
동의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밤 방에 불을 끄실 때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 불을 켜두기 위해 깨어있는 이 야간 경비원들의 세계와 그들이 AI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